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담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갈등을 풀어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13장, 어제부터 묵상 시작했는데 13장부터 20장까지가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19장까지가 사실 끝나는데 20장은 그 후폭풍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13장부터 20장까지가 압살롬 반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다윗 인생의 연대기가 아니고 다윗 삶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요점 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박진모 목사님이 사무엘하 묵상 안내하면서 그 부분 잘 설명해 주셨거든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 생의 연대기가 아니고 다윗의 삶을 정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윗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20장까지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윗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기록은요 압살롬 반란에 휩쓸려가지고 고생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이 이렇게 젊어서는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왕이 되고 정점에서 경험한 것이 바세바 사건이고 그리고 그 뒤로 다윗의 삶이 몰락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윗 인생의 후반전을 보면 좀 이렇게 안타깝고 씁쓸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더 아름답게 꽃피고 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야 될 텐데 이게 날개 꺾인 새같이 추락하고 삶이 더 비참해진다면 이거는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읽었던 어느 목사님 쓰신 글에 초심도 중요하지만 뒷심도 중요하다 이렇게 써놓은 거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초심을 지킨다 이거 아주 뭐 좋은 말이죠. 초심을 지킨 처음처럼. 그런데 초심을 지키는 거 중요한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거 끝까지 버티는 거 이게 중요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뒷심을 가지고 버텨내는 거라는 거죠. 그 인생의 전반전 중요한데 이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사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잘 견디고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게 꽃피고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 인생에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이전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지 그렇지 않고 젊은 날은 아주 화려하고 풍성했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 삶이 점점 병들거나 무너져 내린다면 이게 얼마나 참 서글픈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그래요. 13장부터 그 뒤로 나오는 말씀이 바세바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삶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읽을 때 다윗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래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뭐 이런 이야기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져 내리는 인생인데요. 그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윗의 삶을 붙드시고 돌보아 주시는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다윗 언약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사무엘하 7장 16절 제일 마지막에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래가지고 사고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내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삶 다윗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가지고 다윗의 삶을 이끄시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또 의지해요. 사실 다윗의 삶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다윗의 삶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예고한 그런 재앙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윗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지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 때문에 치르는 대가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거나 다윗을 포기하시거나 하신 게 아니고 다윗이 그 벌을 받아 그 재앙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붙드시고 우리 삶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러면 우리는 자주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믿음 좋은 사람, 정말 훌륭하고 착한 사람은 돌봐주신다는 걸 우리 다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만 돌보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말 잘 듣고 예쁜 짓 할 때만 자녀를 챙겨주고 자녀가 여러분을 애 먹일 때는 내몰라라 하고 뭐 그럽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몰라라.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내몰라라 하시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인생일 수도 있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 없이, 정말 뭐 하나 되는 일 없다. 그렇게 생각할 만큼 비참한 인생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훌륭한 인생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 인생이 고단할지라도 함부로 원망하거나 함부로 불평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되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함부로 낙심하거나 함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고, 내 인생 다 끝났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내 열심이나 아니면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의 무너져 내리는 모습 속에 그런 은혜, 그런 긍휼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13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압살롬의 반란이요, 사실상 다윗 집안의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부자지간의 문제고 형제지간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다윗이 훌륭한 왕인 이유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 차지는 했는데요, 거의 껍데기뿐이었어요. 한 번도 승리를 경험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사람들이 그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욕망에 매여가지고요, 하나님 말고를 우습게 알았어요. 정의와 공의의 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은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안식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으로 모든 이방 세력을 다 물리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만드시고, 그래서 다윗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그래요.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모든 이방 세력을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자기 집안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못해요. 자기 집안 문제, 자기 자식은 제대로 다루지 못해요. 우선 자식에게 모범이 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3장 1절을 보면, 사무엘하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 이야기가 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세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세바와 그런 문란한 관계를 맺었던 것처럼 다윗 집안도 자식들이 문란한 거예요. 사실 13장 1절 2절 보면 암논이 그 누이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거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죠. 1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여기서 그를 사랑하나,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그를 연애하나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이게 진짜 사랑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사랑이라면 어제 묵상할 때 우리가 13절에서 본 것처럼 다말이 말해요. 당신 나를 그렇게 욕보이려고 하지 말고 청혼을 해라, 청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당신 아내로 주지 않겠느냐. 근데 암논이 청혼할 마음은 없어요. 물론 이게 배달한 누이인데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아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배달한 누이랑 결혼하는 게 별 문제가 없고, 요즘도 중동 지역에는 근친 결혼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동성동보는 절대로 결혼 안 됐는데 요즘은 동성동보 이런 것처럼 이게 문화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정말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억지로 욕을 볼 게 아니고 청혼을 하면 되는데, 암논은 그럴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얼굴 예쁜 다말을 그저 자기 욕정을 채울 대상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말을 욕보인 뒤에 그냥 내쫓아버려요.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뿌린 씨앗이에요. 다윗이 그런 모범도 보이고, 또 다윗이 우선 집안이 너무 이게 뭐 정신이 없어요. 다윗에게 아내가 너무 많았어요. 사울의 딸 미가엘과 처음 결혼했지만 헤브론에서만 사무엘하 3장을 보면 아내가 6명이었어요. 헤브론 7년 6개월 왕노로 할 동안 아내가 6명.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는 처첩이 많았다.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윗이 너무 전쟁을 잘하고 너무 큰 세력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있는 그런 부족들이 다 자기 딸 갖다 바쳤을 거예요. 그게 고대 사회의 문화였거든요. 이 강력한 왕에게 자기 딸 갖다 바치면서 일종의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죠. 그 작은 부족일수록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처첩이 많았는데 그게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세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신명기법을 어긴 거죠. 그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신명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왕은 아내 많이 두면 안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다윗이 아내가 많았어요. 보통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선악 이분법으로 읽는 경향이 있어요. 선악 이분법. 그래가지고 선한 사람은 한없이 선하고 악한 사람은 한없이 착하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선악 이분법으로 뭘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죠. 졸고는 있는데 졸고 있으면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설교 시작할 때부터 졸고 있으면 그 나쁜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인가요? 지금 제가 설교 시작한 지 한 10분쯤 됐어요. 지금부터 조는 거는 제 책임이에요. 뭐 10분 지나서 이제 조는 거는 제 책임이지만 10분 전에 조는 거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자기 관리가 잘 안 됐거나 뭐 이게 영혼이 몽롱하거나 그런 거죠. 회개할지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 이분법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러면 엄청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단순하게 선악 이분법으로 사람을 구분하거나 누구 뭐 어떤 사람을 너무 이상적인 인물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다윗이 이를테면 많은 아내를 둔 것은 다윗의 큰 세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명기법을 어긴 것이기도 해요. 많은 자손을 둔 것이 복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뿌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첩이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난 자식도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윗이 그거를 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요. 다윗이 오히려 자식들에게 이용을 당해요. 어제 묵상한 본문 보면 암논이 자기가 다말에게 엉뚱한 마음을 품었을 때 다말을 욕보이기 위해서 다윗을 이용해요. 그래서 꾀병을 부리면서 다윗의 문병을 받고 그 문병은 다윗에게 다말 불러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용을 당해요. 사실 다윗이요, 우리아를 이용했거든요. 자기가 사고 쳐가지고 바세바 배가 불러오니까 우리아를 이용하려고 전쟁터에 있는 바세바를 우리아를 불러왔어요. 집에 보내서 재우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아 자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아가 너무 신실하고 너무 정직했어요. 나는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휴가 갈 수 없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 우리아 손에 우리아 죽이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에게 보냈어요. 우리아가 그 자기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 들고 가면서 그 안에 자기를 죽이라는 말이 적혀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아를 이용해 먹은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이용해 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 이용한 것처럼 사실 어제 본문 보면 암논이 다윗을 이용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욕정을 채워요. 사실 다윗은 암논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려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다윗은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는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꾀병을 부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병문안 가고, 그리고 암논이 부탁하는 대로 다말 불러주고 자기는 아버지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실 다윗은 자녀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암논이나 다말이 사고가 벌어졌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 사실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제 읽었던 본문 보시면 21절에 사무엘하 1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게 끝이에요.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게 어떻게 화만 내고 끝날 일인가요? 여기 암논을 불러다가 혼을 내거나 징계를 하거나, 근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약한 짓을 하고 파렴치한 짓을 했는데 아무런 책망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니, 여러분 이게 다말이나 그 오라비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한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다말을 편들어주거나 아무도 압살롬을 편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말의 억울함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소통이 되는 분위기고 뭔가 이게 대화가 되는 분위기라면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할 데도 없고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는 거죠. 어쩌면 이게 압살롬과 다말은 그술왕 달미의 딸 마아가의 아들. 그술이라는 지역은요, 조그마한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술을 찾아보면 저기 갈릴리 북동쪽에 조그마한, 그러니까 뭔 세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이 오늘 이제 사고를 이제 암논을 암살한 뒤에 여러분 37절 보시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왕 암미우르의 아들 달미에게로 갔고, 왜 그 술왕에게로 갔느냐 하면 자기 외할아버지인 거예요.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술이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큰 세력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 뒷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속이 상하고 뭔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거를 말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어디 말을 할 데도 없고, 사실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이게 꽁꽁한 사람이거든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눈을 보세요. 혹시 꽁하고 있는지. 말을 하는 사람보다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녀들과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설교하는 저는 잘 돼요. 집에 가면 이제 혼나요. 예, 어려워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요. 너무 바빠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의 자녀들이 엉망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무엘과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은 진짜 신실한데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엉망이거든요. 저는 가끔씩 그런 본문 읽을 때마다 어쩌면 사무엘이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사무엘은 이렇게 순회 사역을 했는데 가족들 다 데리고 다닐 수 없어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으면 이게 대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요, 사는 세계가 너무 달라요. 사는 세계가 너무 달라서 이래요. 뭔가 이게 접점을 찾기가 어렵고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바쁜 것이 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너무 바쁜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요, 억울하고 원통했는데요, 그거를 풀어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지금 시대는 워낙 병들고 타락한 시대여가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걸 재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진짜로 억울하고 원통한 인생들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을 살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실패하고 좀 낙오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억울한 원통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요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자라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마음 상한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그 마음 상한 사람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해요.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도 이게 서로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이게 대화가 어려워요. 대화가.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를 잘 모르면 넘겨짚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게 함께 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해요. 같이 하는 시간. 그래서 구역 모임도요, 한 30분에 끝내고 잘 지내십니까? 괜찮아요. 안 괜찮거든요. 안 괜찮아요. 가끔씩 제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을 때 제가 다 알고 묻는데도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잘 지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가 다 알고 묻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다 알고 묻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좀 하여튼 기도하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그런데 이분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사실 그런 대화가 잘 안 되고, 옛날에는, 옛날 같으면, 이게, 그러게요. 이런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설교가 길어져요. 하여튼, 교회 안에서는 이게 대화가 돼야 돼요. 대화가. 그 옛날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목사님들이 권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 집단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고, 옛날에는 뭔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도 있고,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 교회, 저는 박사가 아닌데 우리 교회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자기 영역의 전문적인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목사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물어봐야 될 문제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볼 때 세상이 그만큼 변하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조정이 되고 개입이 되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과정은 정말 필요한 일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서로 대화가 그래서 요즘요, 현대 문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젊은이들이 자기 삶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외로움이에요. 웃기죠? 요즘같이 즐겁고 재밌게 사는 시대가 어디 있으며, 요즘처럼 카톡, 문자, 뭐 무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막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 시대에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요, 외로움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눈을 보시면서 혹시 외로우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는요, 외로운 사람은 자기가 외롭다는 말을 안 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외롭다는 말을 안 해요. 다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피상적인 만남밖에 없어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 예배당을 다녀도 교회에 와서도 외로운 거죠. 이게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 근데 그 제가 볼 때 이런 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없어요. 누군가의 옆에 오래 있어주는 게 필요해요. 너무 바쁜 티 내지 말고, 저분은 언제든지 내가 찾아갈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저분에게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해도 소문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은 나를 위해서 조언해 줄 거야. 뭐 이런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좀 어른들, 교회 안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좀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게 중요해요. 또 교회 안에 그런 버팀목,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분은 안전하고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이럴 수 있는데, 교회 안에 그렇게 기댈 수 있는 분도 없고, 그렇게 내가 내 부끄러운 거 말해도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없으면 이게 늘 그냥 떠다니는, 아무런 이게 어떤 깊이가 없는 그런 비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는 하나도 안 바빠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라니까 또 안 하죠. 그 말에 또 책임 못 진다고. 얼마나 우리가 얄팍한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난 그 말에 책임 못 져.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얄팍함이에요. 자기의 작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명을 외면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작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외면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진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뭔가 중요한 가치를 부여잡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명을 따라 살지는 않아요. 이게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주변에는 자기 속에 있는 아픔이나 상처나 그런 원통함을 말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주목하고 그 눈을 바라보고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호기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호기심이 아니고 그 영혼을 품어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필요하고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말과 압살롬 곁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으로 꽁 하고 2년을 절치부심, 2년을 준비했다가 오늘 암논을 암살하는 거예요. 얼마나 계획적인지 몰라요. 양털 깎는 날,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잔치 날이었어요. 원한을 갚으려고 작정했어요. 다윗 왕을 초대했어요. 다윗 왕을 부른 게 아니고 다윗을 이용해서 암논을 불러가려고 한 거예요. 다윗 왕은 내가 너에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내가 갈 일이 뭐냐. 암논이라도 보내주세요. 왕자들 다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이용당해요. 얼마나 웃겨요? 압살롬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암논이 다윗을 이용해서 다말을 불러서 욕보인 것처럼 오늘 압살롬은 다윗을 이용해서 암논을 불러와요. 그리고 암논을 암살하는데 성공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누구 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누구 때문에 그래 기다렸다가 되갚아줄 때가 있죠. 그러면 속 시원하세요? 속 시원한 것처럼 느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 영혼은 더 깊이 병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요, 복수가 아니에요. 원한을 갚는 게 아니에요. 내 억울하고 원통한 것을 다 퍼붓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원한을 갚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그런데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 이게 목표예요. 그렇지만 이 목표 달성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오히려 화목하기보다는 원한을 짊어질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부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요,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우리 조상들도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수를 갚는 것, 복수하는 것, 그게 우리 사명 아니고, 원수를 갚을 수는 있고 복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공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네 사명은 복수하고 원수 갚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가 날 때가 있죠. 화가 날 때가 있으면, 하여튼 화가 날 때도 하나님을 지배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은 막 화가 나면 에이 복받을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욕을 해요. 욕이에요. 욕인데 이 복받을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욕하시더라고요. 이 천당갈 놈 같으니라고 이래요. 욕도 선교사답게 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억울하고 원통함으로 따지자면 다윗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수를 갚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잡았지만 사울의 폭력, 사울의 그 맹목적인 그런 어떤 그 적개심에 대해서 다윗이요, 은혜와 긍휼로 응수했어요. 긍휼과 자비로 응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생각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있는데 긍휼과 자비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한나 생각해 보세요. 한나 사무엘상 읽었을 때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0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고 기도했는데요,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억울한 거 원통함, 내 분이 내 마음의 격동됨이 심히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분이나 때문에 당하는 그 수치, 그 부끄러움, 그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원망, 이런 것이 속으로 막 차올라가지고 이 사람이 그 억울한 거 원통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늘 주복 갈렘에 오랜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그러다가 응답받았어요.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날 때가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길게 토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 많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 도시에 사는 불의한 재판관, 재판관인데 불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한 과부가 늘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과 달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도로할 때 그 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답답해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살펴야 돼요. 오늘 본문 보면 요나답 있거든요. 요나답,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인물이에요. 요나답,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사촌지간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답 엄청 고약한 사람이에요.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다말에 대한 그런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다말을 욕보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아주 고약한 인간이 이게 요나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왕자들 다 죽은 게 아니고 암논만 죽었을 거라고,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부터 압살롬이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왕자들이 돌아오니까 보세요, 내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내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답은 진짜 고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야, 그렇게 힘들면 저 점집이라도 찾아가 봐, 이렇게 말하는 고약한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답답하고 힘들면 야, 저기 기도 많이 하는 은사 받은 권사님이 있다는데 거기 한번 가봐, 이렇게 말하는 고약한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조언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데 야, 거기 가면 돈 벌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엉뚱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조언할 때 그 조언이 정말 나를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그거를 잘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나답 같은 사람의 조언을 들으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힘들 때 조심해야 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조심해야 된다고. 뭐가 되는 일이 없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다가오는 사람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살펴야 된다고. 다윗의 삶이 바세바 때문에 수렁에 빠졌을 때, 바세바 때문에 우리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삶이 다 망가졌을 때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나단이 양과 소떼가 많은 부자와 그리고 정말 어린 암양 하나 딸같이 키우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다윗이 마땅히 죽을 자라, 그놈 죽여야 된다, 그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 바로 당신이 그 사람 이렇게 말했을 때 나단은 다윗을 도와주는 자였어. 지난번 사무엘상 읽을 때 사울이 너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도망갔어요. 자기 증조 할머니 집에 간 거예요. 모압 요새에 살았어요. 안전하게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을 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여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유다로 돌아가라. 유다로 돌아가면 죽을 고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좀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가시, 당신이 편안하게 살려고 하느냐, 사명을 따라가야지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기업을 떠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안전한 곳을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늘 안전하게 살 수 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상처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속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사명 앞에 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거죠. 나단은, 여러분, 다윗이 깜짝같이 모든 사람을 다 속였어요. 바세바를 죽은 우리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죠. 와, 저런 성군이 어디 있느냐. 시나가 죽었는데 시나의 가족들을 다 책임져주는, 그야말로 희년법을 따라 사는 그런 훌륭한, 죽은 시나를 마치 형제같이 대우하는 멋진 왕. 저런 다윗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을 바쳐도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폼나게 홍보했을 만한 일이에요. 그게 그 시대 문화에서는요, 그 시대 문화에서는 멋진 일이었다고요.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전부 다 폭로해요. 당신이 바로 그 인간이라고. 당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 자기 죄가 들통났는데, 자기가 얼마나 가증한 인생이고 얼마나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가 드러났는데, 다윗이 나단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이것저것 얽혀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빛 가운데 드러내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빛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게 사는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있는데요,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얽혀가지고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다 돼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었어요. 다윗이 우리아 죽이고 바세바를 데리고 왔을 때 다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된 거거든요. 문제였어요. 그리고 죄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죠. 드러내버리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문제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서 있느냐,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잘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를 다 돌아보면 서로를 잘, 각자 도생,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각자 도생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비춰 권면하고, 여러분 그래서 함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다윗은 얼마나 무기력한 인생인지 몰라요. 시간 지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압살롬 그술로 도망갔는데 시간 지나니까 암논 잊어버리고 집 나간 압살롬 보고 싶어해요.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였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뒤가 구리면 뭐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 뒤가 구리든 어쩌든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단 같은 선지자가 그런 거 도와줘요.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에게 선지자가 되어주세요. 저에게 선지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서로에게 선지자가 되어주고 서로서로를 권면하면서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훈이 필요 없거나 책망이 필요 없거나 교정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훈과 책망과 교정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길을 가다가 지칠 때도 있고 길을 잘못 들 때도 있고 지칠 때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될 것이고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야 거기가 아니야 이리로 돌아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어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아니겠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의 빛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서로를 깨우쳐주는 그런 동력자 함께 응원하는 그런 동력자 그래서 언제든지 은혜의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